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유무상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무상통이란 부자나 빈자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고 예배한 후에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공동체입니다. 이상적인 형태의 교회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4절 후반절과 35절 말씀에 할 것 같으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즉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둠이라는 표현은 사도들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준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 즉 핍절한 가난한 성도들을 먹여 살리는 목적을 위해서 사도들이 자유롭게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하도록 헌납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부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이 한결같이 그러한 것은 아니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가 발생했을 때 부자들 가운데 일부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 돈을 공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종의 목적 헌금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끔씩 환발이 있었기에 기근으로 도시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부자들이 한꺼번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몽땅 다 팔아버려서 부자나 빈자가 없는 사회와 분리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주께 헌신한 일부의 부자들이 때때로 교회가 그런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그 돈을 사도들의 건의 아래 위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부자나 빈자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빈자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해 있어서 빈자가 가난한 자가 부자의 모임에 끼어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자가 가난한 자의 모임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는 없는 자들이 자기들의 모임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지만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의 모임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자들의 씀씀이를 흉내낼 수가 없지요. 그러니 자연히 빈자가, 가난한 자가 부자들의 모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이 눈총을 주거나 싫은 표정을 지어서가 아니라 빈자들 자신이 부자들의 경제적인 삶의 기준에 맞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느껴져요? 열등의식 말입니다. 한 교회 안에 이렇게 두 개의 교제권이 형성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따로 드릴 수는 없으니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는 서로 따로따로 자기들의 교제권을 따라 모이게 마련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 차이가 뭡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고 돈이 없는 사람이 빈자입니다.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기준점이 뭘까요? 이거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잘 사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부자들 틈에 끼어서 산다면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이고 예를 들면 밀리언어가 빌리언어 팀 속에 틈바구니에 끼어서 살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가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달동네에서 산다면 굉장한 부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상대 개념입니다. 부자와 빈자.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뭐예요? 몸 차이예요. 부에다가, 기업에다가 밑에 드는 건 부자고, 기업에다가 옆에 짝대기 하는 게 가난한 자입니다. 빈자. 이 때문에 난리가 일어납니다. 부자는 달걀에다가 인삼을 넣고 삼계탕을 먹고, 가난한 자는 삼양라면에다가 계란풀 삼계탕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안 어울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천혜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부자와 빈자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부자와 빈자가 서로 교제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청지기 사상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벌어가진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건 자기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은 그 재물에 대한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청지기 사상입니다. 청지기 사상과 비슷한 사상이 있습니다. 무소유 사상. 중세세에 있었던 운동인 수도원 운동이 무소유 사상에 입각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불교 고승들 가운데서도 이런 무소유 사상에 입각해서 한평생 돈 닦으면서 청빈하게 사셨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입증하셨지만은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은 불교 밖에서 무소유 사상을 실천하신 분으로 존경을 받는 승려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청백리들 모두 대척같은 선비정신으로 무소유 사상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무소유 사상은 무력이 없기에 돈을 벌고 재물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있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따라서 육신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더 바라지 않습니다. 수도원적인 청빈의 삶이 높고 귀한 가치를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수도원에는 돈 주고 살 것도 없지만 또한 무엇이 없어요? 남에게 베풀 것이 없어요. 탐심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탐욕은 끝없이 끌어모으는 것인데 그 탐욕의 반대는 가진 것이 없는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반대입니다. 나눠주는 삶이 탐심을 이기는 삶입니다. 청지기 사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욕심도 없지만 나눠줄 것도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업의 복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얻는 이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천혜교회에서 누렸던 복입니다. 나는 참 좋지요. 누림. 쉼. 얼마나 좋은 글자예요. 나는. 예루살렘 천혜교회 성도들은 청지기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가지고 있는 집도 땅도 밭도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물건들도 심지어 자기의 몸도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깨달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청지기 사상이 있었기에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자신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주는 것도 주님 때문에 주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은 이웃에게. 이런 청지기 사상이 있었기에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자신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는 총칼 가지고 막 들이밀고 뺏어가잖아요. 그 우리하고 얇고 이해하지만 달라요. 마음의 감동을 하죠.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한 세상을 산다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겠지요. 우리들 주위에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청지기 사상을 가진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면서 누리고 살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시도 말씀하신다면 아낌없이 주님께 내놓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의 지배를 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성을 가지고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기에 그런 유무상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들 중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없죠. 교회에서 기가 아프도록 목회자로부터 청지기 사상을 배웠습니다. 모두 이론적으로는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청지기 사상으로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청지기의 삶과는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들처럼 사도들로부터 철저히 마치 청지기 사상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배운 바대로 행하였습니다. 무엇이 우리와 다르기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았고 현대교회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상들이 삶 속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돈이 비오듯 쏟아져 내린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서 재산을 처분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표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있던 청지기 사상이 손과 발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온 중간 과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같이 차가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청지기 사상을 배워서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가슴이 뭉클뭉클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임하여 있으면 병든 이를 보게 되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요. 가난한 이들을 보면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주고 싶고요. 불행한 사람을 보면 함께 있으면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는 성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청지기 사상을 머리로 이론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위로 때문에 가난한 이웃들을 물질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비오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 벌어서 하루 모두 다 소비해버리는 사람에 비해서는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 버는 능력에 있어서 큰 재산을 모아놓고 쓰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때 그 돈 가지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벌어놓은 모든 재산은 영원 세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은 뭘까요? 그 지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저 천국에 들어가서 나의 소유로 남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주소서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구제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두는 사람이 없지만 은밀하게 하나님이 보시면 오케이라고 말하면서 구제하는 분들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지혜가 충만한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청지기 사상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말씀 선포가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반 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들의 말씀 선포에서 옵니다. 강당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강당위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된다면 부자와 빈자들의 벽이 무너질 것이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고 그의 손에 못 박힌 상처를 만져보았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만져보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던 그 몸으로 다시 사셨는데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의 부활 소식은 종교적인 사생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 증언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본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들의 메시지는 큰 권능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도들 자신의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께서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사도들의 선포 가운데 능력과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인 줄 알고 있었는데 죽음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벌같이 차가운 인생들의 마음을 성령의 권능이 깨뜨리고 두드리고 부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서진 마음 속에 주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가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니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부자들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놀라웠습니다. 부자들만이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에 있는 사람들만 은혜받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교인들도 변화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재물에 한이 맺혔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탐욕은 살아있습니다. 만일 부자가 자기 재산을 내놓았다고 해도 너도나도 서로 더 가지려고 달려들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결단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현대교회 부자가 돈다발을 갖다 놓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500달러만 필요해. 그래서 1만 달러나 내는 돈다발 중에 500달러만 가져가 싶은 손들을 보세요. 오메, 왜 500달러 가져가? 만달러 다 들어갔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단 말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재산을 팔아서 사도를 앞에 놓았다면 너도나도 더 가져가겠다고 달려들 텐데 교회는 큰 시험이 들게 되겠지요. 천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수라나 같은 지옥이 만들어지겠지요. 말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인들을 재물의 관점에서 나눈다면 부자와 가난자로 나누어집니다. 부자와 가난자는 자연히 계층이 만들어져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세상살이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모교회는 달랐습니다. 부자와 가난자가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했고 부자와 가난자가 식탁에 앉아서 식탁의 조제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온 교회 교인들이 모두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은 그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여서 교회 내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이 큰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 비해서 나오는 설교 말씀이 온 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그룹들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서로서로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 때문에 차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 평년장 교회도 외적 조건 때문에 서로서로에 대해서 차별의 벽을 세워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년장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모교회처럼 캠년장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유무상통한 교회, 차별을 만들지 않는 교회,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을 만들지 않는 서로가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말씀이 능력있게 외쳐지게 만들어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이런 청지기 사상으로 무장되어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